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에베소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에베소로는 열 번째 시간이 됩니다.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는데 이제 저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은 건축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교회를 건축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11,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때에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작은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무할례당으로 불리었습니다. 이러한 명칭은 소위 할례당이라는 유대인들이 붙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오순절의 성령 강림회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명하게 구분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오직 개종자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는 있었는데, 때때로 이러한 구별이 마찰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위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이제 자꾸 이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구절들에는 이방인들의 슬픈 운명과 약탈당했던 사실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니까요. 첫째로 보면 그리스도 밖에, 여러분 이것은 멸망받은 자들에 대한 가장 적합한 정의 아닌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고요.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멸망받은 사람이죠. 둘째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 곧 이스라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셋째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을 스스로 자기에게 적용시킬 권리가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들은 언젠가 그 땅을 얻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서 얻게 될 겁니다. 제가 뭐 이스라엘도 한번 가보고 또 여러 그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구약의 약속에 근거하여 어떤 땅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약속들에 대하여 외인이요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외인이 없는 거예요. 이건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 소망이 있나요? 저는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인류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이 민족의 소망은 교회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상에는 사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약속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이단 종파로 하나님이 멸시하는 거짓된 것들을 섬기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은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 보십시오.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물러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피하여 숨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즉 자기를 당신을 모시지 못하는 것은 그의 선택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는 멸망받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두움 속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오늘날 그들 가운데 끼어 있다면 여러분 저는 목사도 못할 것이고요. 뭐 딱 못하고 뭐 얼마나 죄된 삶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란 마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기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성전에는 한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성전에 나오면은 그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서 뭐 예배, 그 제사에 참여했단 말이죠. 그러던 그 사람들이 이제 변해서 다 누구든지 휘장 사이로 주 앞에 혼자 스스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절로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놓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한 몸 안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서 있는, 그러니까 영적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발판을 밟고 지금 딛고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어떤 발판이죠? 베드로가 고백할 때 너를 베드로라, 즉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발판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한 대조가 있어요. 대조는 사실상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것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사이에 있는 화목이셨다고요. 그 사이에는 막힌담, 즉 원수라고 하는 건너지 못할 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화목의 강이 이제 건널 수 있는 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화목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오기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시면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그대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였다라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신뢰하는 자들이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다른 민족으로부터 유대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인 교만을 가졌고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증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화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크리소스돔이 이러한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유대인의 존엄성으로 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신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겠다. 하나는 은으로 만들고 하나는 납으로 만든 두 개의 동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것들을 녹여서 제3의 물질을 만들어 내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것이다 라는 설명을 이 크리소스톰이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네요. 저는 인류의 보편적 형제나 하나님의 보편적 부성을 저는 보편적이라는 말을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뭐라 그럴까요? 좀 이단의 사설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보편적으로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은 내리시죠.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건 특별 은총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8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작은 구절이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원자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삼위일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은 십자가 발 아래 죄인으로서 똑같은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인간에 대한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익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면전에서 뛰어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특권을 받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어떤 신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구분을 짓는다고요. 뭐 누가 좀 더하고 누가 덜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이제 살펴보았던 것은 건축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19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바울은 이방 신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외인이요 손이었으나 그들의 현재 상태를 훨씬 더 나아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인도 손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뭐 좀 덜하고 좀 그런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성도들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것을 아시죠? 이방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른 지체들로서의 좀 뭐랄까, 좀 신약에 있어서 모든 그러한, 여기엔 뭐 유대인이니 뭐 헬라인이니 뭐 배웠느니 못 배웠느니 이런 게 없어요. 모두가 다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을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모든 자녀들, 이게 성도들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관계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사무엘 하에 보면, 그러니까 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민수기 12장 7절에도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민권은 이스라엘이나 이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인 것이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그러한 의미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강조했죠? 누구를 믿었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모퉁이 돌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주 예수님, 바로 그 모퉁이 돌이라고 말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모퉁이 돌이라고 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축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 나아가신다 하는 겁니다. 21절로 22절을 보실까요? 이제 에베소서 2장이에요. 21절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약의 성전에 관한 유추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유추 가운데는 대조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는 몇 가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이 다른 건축물들을 언급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각 개인의 신자들이 건물 전체에 맞추어진다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또 다른 데서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인데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바울은 교회를 지금 건축해 가고 있는 성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을 때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참 의미 있는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주님이 계시던 당시 이미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40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AD 70년에 파괴되었으니까 그 성전이 파괴된 채 아직도 완전히 건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오늘도 건축되는 도중에 있고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이 되게 될 겁니다. 또 거기에 의미 있는 표현이 뭐냐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것은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그 성전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전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재료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거듭난 산돌이 살아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마치 소리도 없이 지어졌어요.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죽은 저희들을 조용하게 중생과 세례를 통하여 살아있는 성전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또는 성소라고 불리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어디예요? 여러분 가운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어디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가정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에요. 감사의 내용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어떤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들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구조물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위나 땅 아래나 바닷속이나 어디라도 건물을 짓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타당한 것입니까? 성전으로서 교회의 목적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일 때 이 세상과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성전 안에 계신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예배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교회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 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 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 기도문을 보내 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 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 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